한국교회 장로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 데에는 한국교회가 시초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게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3년이 아주 대단한 해죠. 예수님의 BC와 AD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 313년 전의 기독교와 313년 후의 기독교 또는 313년 전의 세계와 로마 세계와 313년 후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 그리고 교회사가 이분은 콘스탄틴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 콘스탄틴의 이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각을 다 가진 건 아니었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막 교부들 같은 경우, 이 사막으로 나간 광야로 나가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콘스탄틴이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가?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는데 좁은 문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목사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교회는 화려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광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고대 초대교회의 수도운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극단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우리만 진짜다 하는 거예요. 다 가짜야. 지금도 여러분 교회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야. 근데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굉장히 분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사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 틀렸어. 내가 오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흑백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초기 교회의 고질적인 이슈는 이거였어요. 300년 이상 동안 변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절자들이 있는가 하면 고백자들이 있었죠. 고백자들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안 돼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절자들은 넘쳐났죠. 근데 변절을 했는데 변절한 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거냐 하는 거는 큰 문제였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 돌아온 분들도 있었고 돌아오는 걸 안 받아준 분들도 있었고 교회가 그런데 그런 문제로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313년 이후에 더 커진 거예요.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한 건가 맞나? 아니면 또 기회주의자들처럼 또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해서 또 달라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서 논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에서 탄압이 박해가 제일 심했거든요. 변절자가 많았다는 얘기죠. 반면에 고백자들, 변절자들이 아닌 사람들 고백자들이죠. 고백자들에 대한 교회의 존경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게 고백자들이 처음에는 313년 전에는 변절자들이 오면은 굉장히 잘 받아줬어요. 그렇잖아요. 고백자들이 그 고백자들에게 위험한 게 뭐겠어요? 자기 의예요. 나는 정말 머리가 깨져서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내가 신앙을 지켰어. 근데 너는 뭐야? 머리에 상처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잘 받아줬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잘 용납해줬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엄격하게 이 사람들을 좀 다뤄야 된다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미 복권이 돼서 다시 목사직에, 감독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저 사람 옛날에 변절했던 역사가 있잖아, 흑역사가. 그러니까 저 사람 가짜야. 이런 판단들이 막 생기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서 터졌나 하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터져요. 카르타고의 감독직이 이제 공석이 되면서 세워진 사람이 카이셀리안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법에 불복한 사람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오래됐죠. 그래서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출된 사람이 도나투스예요. 그게 도나티즘이에요.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살아요. 50년간 감독직 수행하죠. 그러니까 두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벳샬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둘이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로마 감독과 주요 도시의 지도자들은 도나투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카이셀리안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입장에서 봐도 콘스탄틴은 제국의 통일성을 정치가잖아요. 정치 천재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통일을 좀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통치자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주요 감독들이 다 인정하니까 카이셀리아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면세 또 다양한 특혜 성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도나투스도 감독으로 자기가 선출되었다고 믿었고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의 지경을 조금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나에게 오는 손해와 이익과 이런 문제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분파주의의 신학적 이유는 카이셀리안에게 안수한 세 감독 중에, 그러니까 카이셀리안을 감독으로 세울 때 세 사람이 안수를 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절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엄격한 사람들은 변절자도 베드로가 부인할 때의 베드로와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변절자가 안수했으니까 저거는 가짜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카이셀리안이 안수해서 세운 목사나 감독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다. 카이셀리안이 한 거는 다 가짜다. 카이셀리안이 성례를 했을 때 받은 건 다 가짜다.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셀리안하고 하여간 교제를 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카이셀리안의 추종자들이 도나투스파로 이제 내가 도나투스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카이셀리안을 인정하다가 도나투스에게로 오면 세례를 새로 받게 했어요. 너희가 받은 세례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반대로 도나투스를 따라가다가 카이셀리안에게 오는 사람들은 제세례를 요구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도나투스파의 윤리적인 결함인데 도나투스파에는 박해 당시에 성경을 당국에 넘겨주거나 왜 넘겨주겠어요? 성경이 지금처럼 뭐 인쇄소에서 쭉쭉쭉 해서 그냥 서점 가면 쌓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필사를 하는 건데요. 근데 성경을 당국자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다 불태워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굉장히 못된 짓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 물품 목록을 작성해서 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 이런 변절자들이 있었는데 도나투스파가 이 변절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나투스파의 초기 지도자 풀프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두 조카를 죽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되게 순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순수성이라는 동기 말고 다른 것들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분리의 배경을 보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인근 지역, 여기 이제 지금 튀니지인데요. 튀니지 중심으로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 그게 이제 카르타고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변 지역은 농경 지역으로 총독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카이셀리안과 그 지지자들은 주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하는 총독령 지역에서 우세했어요. 그리고 농경 지역에서는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세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카이셀리안만 따르는 사람도 있었던 게 아니고 카르타고의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하층민들이 있는데 이 하층민들은 전부 이 농경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 살지만 이 도시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카이셀리안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들을 볼 때 변절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인데 이게 카르타고와 인근 총독령 지역은 누미디아와 모리타니아에서의 생산물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의 서쪽 지방입니다. 지금 뭐 카사블랑카 어느 나라죠? 하여간 네? 리비아인가? 카사블랑카가 어디? 뭐? 모나코. 감사합니다. 모나코. 그래서 모나코 같아요. 하도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틀리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또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어떤 식의 갈등인가 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산물들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가 되게 비옥했나 봐요. 비옥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이집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로마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럼 로마로 수출이 되는데 문제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땀에 대한 대가보다는 요거를 이제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카르타고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카이셀리안의 추종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를 보시면 콘스탄틴 이전부터 기독교는 누미디아와 총독령 지역 하층민들에게 깊이 전해졌어요. 처음에 자 보세요. 313년 이전에는요. 누미디아 지역, 그러니까 농경 지역하고 또 총독령 지역의 하층민들, 그러니까 누미디아나 모리타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깊이 전해졌고 또 카르타고에 로마화되어 있는 상류층에도 기독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313년 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313년 전에는 상층부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전에 자기들이 사교적인 활동을 하던 것들을 끊어냈어요. 굉장히 많이. 감 죄를 지니까. 근데 314년 후에는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주니까 기독교가 대세가 됐잖아요. 이때부터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로마 시민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구별하거나 사람들과 어떤 나를 구별한다는 차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류층 그리스도인들과 카르타고에 있는 하류층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류층 그리스도인들은 로마화된 사람들이고 여기서 로마 제국과의 무역관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었는 반면 하류층이나 또 이 농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피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어떤 민족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D를 보시면 콘스탄틴 이후에 상황이 돌변해서 훌륭한 로마 시민인 동시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능해졌어요. 많은 상류층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상류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류층 신자들에게는 사회적인 면에서 교회가 부패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싫어하던 로마적인 요소들이 교회의 일부가 되면서 점점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런 배경이 카르타고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근데 언제나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명분은 언제나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 감독을 선출해야 되는데 카이셀리아는 로마화된 카르타고 신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감독으로 선출되고 그 사람이 선출되자, 카이셀리아 선출되자, 카르타고 하층 계급 신자들과 누미디아의 거의 모든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힘이 있잖아요. 황제니까. 좀, 이렇게, 이걸 좀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냥 카이셀리안을 합법적 교회의 대표로 결정하고 공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틴계에 있는 로마 감독이라든지 알렉산드리 감독이라든지 이 많은 주요 대도시 감독들이 다 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쪽 헬라파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 감독들도 여기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5번의 C를 보면 박해 당시 유약한 모습을 보였던 누미디아 성직자들의 지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도나투스도 결국에는 세를 이제 모으게 돼요. 그래서 도나투스파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정치적인 움직임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동기가 되게 신앙적인 동기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변질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도나투스파의 변화 과정을 보면 도나투스파는 제국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고 있었고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제국이 행하는 많은 행동들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도나투스파에겐 중요했겠죠. 누구보다도. 근데 문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로마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온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초기 도나투스파는 카이셀리안을 인정한 황제의 결정이 실수였다는 것을 황제를 설득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4세기 후반에 줄리안 황제가 재위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희망을 꺾지 않고 시도를 합니다. 황제를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도나투스가 진짜라고. 카이셀리아는 아니라고. 근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해요. 340년에 이래 성공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나 하면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폭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40년경에 도나투스파에서 한 그룹이 생기는데 서컴셀리온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미디아와 모리타니아 출신 도나투스파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열광적이고 맹목적인 광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나투스파가 진짜 기독교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아프리카이고 추수의 때는 도나투스의 때이고 추수꾼은 서컴셀리온이다. 도나투스파 지도자들은 이런 극단주의자들과 무관함을 주장하다가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을 이용했습니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이 인간은 똑같습니다. 나하고 거리를 둘 때는 나는 얘하고 상관없어라 그러고 필요할 때는 얘를 갖다가 또 씁니다. 서컴셀리온의 존재는 부자와 관리들이 사모한 경비 없이 여행을 할 수 없게 하니까 이 강도 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카르타고의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학살하기도 하고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하층민들은 이 서컴셀리온을 나름대로 지지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활빈당입니까? 뭐 홍길동 뭐 이런 이것도 맞는 예인지 또 모르고 제가 또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가지고 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달족이 이제 북쪽에서 오면서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는데 그때도 서컴실리온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남아 있었나 하면 7세기에 무슬림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운동들이, 극단적 신앙 운동들이 되게 오래 간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첫째, 도나투스 운동은 콘스탄티니가 가져온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터지게 되는데, 이런 이들은 제국의 동지로 변한 교회의 존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항상 우리를 눌렀었는데, 제국과 이제 하나가 된 교회의 존재가 불편한 거고 거부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세 가지 시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수도주의로 간 사람들은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도나투스파는 니네 틀렸어. 우리가 진짜야. 라는 극단적 분파 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 우리 21세기 한국 기독교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아닌데도요, 어떤 목사님들을 뵈면 지금 그냥 한국 교회는 다 가짜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말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인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어떤 극단적,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30대 때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런 건 위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악마냐?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도나투스는 악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거좀 필요하죠. 그러면 극단적인 서컴셀리온 같은 그런 자리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성례의 유효성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도나투스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카이셀리안이 저 잘못된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감독직은 가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일 수 있겠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일이 발각이 돼서, 다윗이 저지른 일과 같은 게 발각이 돼서, 떠들썩해지고, 그분이 면직이 되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분이 평생 세례를 준 사람들은 싹다 세례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막 머리를 막 샴푸 좋은 걸 사가지고 씻어야 되나요? 내 머리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분별하게 어떤 한 인간을 추종하지는 않겠죠. 무분별하게.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하게 시작한 운동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고 다른 요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인간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서 파생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시대니까요. 어거스틴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운동은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가? 신앙적 열광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앙적 열광주의의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근데 신앙적 열광주의는 언제나 예외 없이요.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진리예요. 근데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왜 요한복음 21장이 존재하는가? 왜 다윗의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의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잘못을 왜 성경은 기록했는가? 왜 신약의 탁월한 인물인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실패,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세번. 우리 3세번님은 아웃이잖아요. 3세번.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3세번. 성경은 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오픈해 놓는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일로 팽개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팽개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이게 전에 제 기억이 나요. 뉴욕 장로교회의 이영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계, 미국 이민교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시던 어른이셨는데 알고 보니 여러 권사 집사들과 사고를 치신 게 드러나서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터졌죠. 한 건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고 아주 굉장히 막 이렇게 죄를 안 지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는. 근데 그런 일이 터졌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이제 터지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교인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넘어가지 못했죠. 이런 용도로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잘못 사용한 거죠, 그 본문을.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넘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조금이 아니고 다윗보다 심하게 또는 베드로보다 심하게.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아이고 이런 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도나투스 운동 같은 것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만 옳다는 어떤 의식, 교만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태도 등등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려는 뭐 정치 현실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경멸하는 자리까지, 왜냐하면 경멸하는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도 아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대이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000년의 감격이 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여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역사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똑같은 잘못을 더 심하게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